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에 속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이와 인사를 할 때는 주로 명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상적인 모습을 아주 조금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밖에 없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명함이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분이 명함의 한계는 지나친 자기 과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길 수도 있으니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명함을 받고 난 다음에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이것이 또한 명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실전에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보고 있을 때에 어느 해에 모 회장 목사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 목사님과 저는 이 주중에 한국을 다녀와서 다음 주일이면 또 강대에 서야 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시차에도 이것도 다 극복하고 닷새 만에 돌아와야 하는 이런 국제여행인데 그때는 여러분 주일날 밤에 비행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밤에 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은 월요일은 시차 때문에 까먹어버리고 화요일 저녁이 되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화요일 저녁이 되고 뭐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일을 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금요일날 밤 비행기나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날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피곤한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동행하신 회장 목사님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우리 남자들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실 때에 해병대 출신이 계십니까? 안 계신 줄로 알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도대체 저에게 목사님은 방위 출신이라면서요. 아주 듣는 사람 의기소침하게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밤낮이 바뀌는 곳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목사님 몸살도 날 수 있으니까 매일같이 식사를 잘해야 되고 이번 주간에는 피로회복제도 매일같이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나는 지난 금요일 밤에도 철야를 했고 또 비행기도 그날에 많이 탔고 그랬지만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 비행기를 많이 타봤고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회장 목사님이 서울에 내리자마자 잘 서지도 못하고 바로 가까운 호텔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는 저는 멀쩡하고 음식도 맛이 있고 얼마나 그 호텔 주변의 거리도 잘 구경하고 그랬는지 그 다음날 지방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 해병대 출신 목사님은 지방에 아예 그 다음날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내려가서 일을 다 보고 왔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방위가 위대한지를 제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위, 그 다음에 중위, 그 다음에 대위, 그 위에 방위. 이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해병대 출신은 뭐합니까? 잘 서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에 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적 전쟁터에서 이 실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이게 될 때에 야,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진짜 성도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남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면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시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 나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뭐 이렇게 뭔가 주변에 풍기는 뭔가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권사님 어디 가셨을 때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에 나탄에게 한다고 하는 말이 한 두어 번 나옵니다. 여기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파넬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건데요. 남에게 드러내서 뭐 나타나게 보여주는 거, 뭐 알려주는 거, 그것을 이 파넬로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쓰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할까? 그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그 미디안 광야에 계시다가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되었죠. 가나안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한 건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해야 저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세인 저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저를 지도자로 받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석 달간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저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 안에다가 나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다가 띄워 보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의 공주가 왕의 딸이 강가에 내려왔다가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산 사람입니다. 제가 궁궐에서 살면서 그 40년 동안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고 그 많은 군사를 이끄는 방법도 배웠고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갖출 것은 모두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지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떠세요? 저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와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저 앞에 계신 저분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고 아, 모세 모세 그러면서 아마 열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를 지나서 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까지 이 모세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나오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읽고 무슨 또 집중해서 읽고 읽고 또 읽고 봐도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개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뭐 가문이라든지 학벌 무슨 직위 뭐 이런 것까지 명함까지 만들어주면서 그럴 터인데 모세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은 딱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것도 모세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임하게 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싹싹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실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였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 얼굴에서 아주 환하게 광채가 빛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얼굴의 광채가 어디에서 나는 거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얼굴의 광채가 나나 이제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광채가 하나님과 그 모세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 베어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전등불 밝히는 그런 빛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오랫동안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그런 성도를 가만히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눈빛이 안정되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풀어줄 줄을 알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 뭔가 다르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냄새가 풍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민수기 12장에 나온 말씀이지요. 거기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또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비방을 하면서 뭔가 무슨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이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절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이 아론을 꾸지람하시고 모세를 아주 높여주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를 높여주시는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우고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모세를 높이실 때에 그 근거를 그런 데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모세가 월등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함 돌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바울이 나오죠. 여러분이 사도바울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지요. 여러분들께서 그 일생을 보시게 되면은 환난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야말로 정말 십자가 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암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방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겨쌈을 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이 답답한 일도 많이 많이 정말 그렇게 많이 당했다. 박해도 많이 당했다. 그리고 바울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바울이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이 그렇게 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안으로는 두려움을 속에 있었다. 육체, 바울이 몸이 아프고 뭔가 불편한, 뭐 육체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사방으로 무슨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쪽 방향으로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뭐 사방에서 동서남북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다? 두려움이었노라. 바깥에 사람이 자꾸 공격해 대니까 이 사람과 갈등하고 저 사람과 갈등하면서 다툼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러니 안으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겠어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예? 염려가 많고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무슨 뭐 나쁜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가 뭐 이런 고통이 바울에게 오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정말 귀한 사람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서 섬기는데도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주지도 않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찌꺼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고도 참고 인내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정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이 교인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천사 같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하시다가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막 뒤집어가지고 교회고 뭐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를 않아. 그냥 그 자기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를 쪼개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하는지. 아, 이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보다도 제가 좀 연소합니다만은 저 그런 거 참 많이 많이 봤어요. 사실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천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알의 그 수제자였고 유대사회에서 인정받아도 한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데 찌꺼기 취급처럼 당하고 무슨 쓰레기처럼 밟힌다는 말씀이에요. 자존심이고 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판을 깨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장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의연하게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깥에 우겨싸러 오는 사람들이 사방에 많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냥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나는 우겨쌈을 쌓이지 않았다. 뭐 답답한 일을 여러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구체적인 정말 그 마음의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것도 있어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들보다도 답답한 일을 아주 아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끝을 봤느냐? 아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나는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 거꾸로 졌다가도 내가 무슨 오똑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바울의 실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천성이 목석이고 뭐 남들 뭐라 그래도 못 느끼는 그런 멍청이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같은데 빌레몬서 같은데 무슨 디모데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뭐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예민하고 아주 학문이 깊고 논리적이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한 그런 분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이 눈물이 많고 누구보다도 괴로워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뭐 학벌, 문벌, 뭐 이거 좋은 거 그게 힘이 될 거 아니요.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런 건. 그를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게 견뎌나갈 수 있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제사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딱 하나였어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힘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힘. 그 파워. 하나님을 믿는 힘이 그를 일어서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기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힘이 있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내가 설정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시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바울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죽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지만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바울의 이게 영적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죽음, 이 죽음을 짊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평소에 파나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니크로시스라고 하는 조금 다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여기 이 파나투스나 니크로시스나 다 이 죽음을 가리시는 말인데 그 말을 보면 약간의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파나투스는 죽음 자체를 말하는 거이고 여기 사용되어진 니크로시스는 죽어가는 그 과정 어떤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문에서는 니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하고 하는 말은 그 죽어가는 그 과정 나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왜 날마다 죽어요? 그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오늘도 내일도 죽음 같은 고통 그 환란과 그 핍박이 많이 오지만은 매일같이 그것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가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로 특징이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도 예수님의 능력도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남을 좀 돕고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 위기가 많지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타내면서 승리하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될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저도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주중에 들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요 몇 주 전에 한국의 강원도 영월군 연합집회에 다녀온 어느 강사님의 말씀입니다. 강사로 와셔서 첫날 저녁에 시작하는 날인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분이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답니다. 아 제가 부산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 그때서야 이제 기억을 하고 아 그런데 이 영월에는 왜 와 계셔요? 하고 물었더니 여기 온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바쁘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한번 들려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낮에 연합회 회장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셨답니다. 그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영월 읍내에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읍내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장 목사님에게 여기 동네가 있습니까? 사람이 삽니까? 그랬더니 동네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데 해발 400m나 되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이 민가가 하나도 없는 그냥 산속에 경사가 가파른 곳에 교회가 하나 덩그러니 그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도 있고 그 옆에 살림집도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연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 네 분이 하시는 그 사연, 그 말씀하시는 사연은 이런 거였습니다. 15년 전까지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나이가 40세밖에 안 됐는데 말기 암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술도 다 하고 뭐 항암 치료를 30번이 넘게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대꼬챙이 같이 말라가지고 병원에서도 다 손발 들고 이제는 뭐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잘 잡숴라 이제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강원도 용월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겠냐 그래서 그저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용월로 갔는데 가보니까 예배당이 임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가지고 빚만 잔뜩 져있는 그런 교회였고 교인이 그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온 걸로 다 그 빚을 정리 다 해드리고 성도도 불과 그저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여의치 않아서 이 김에 이 산에 올라가자. 그러고선 이 산에 올라온 겁니다. 경사도 아주 심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수도 하고 미장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살길을 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한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집도 만들고 아주 잘 만들었답니다. 산골짝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앞에 터가 있으면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골짝에다가 화원처럼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예쁘게 해놓고 뭐 블루베리 이런 베리 저런 베리 다 그냥 많이 많이 심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얼굴 이 두 분의 얼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환한지 몰라. 아 이분들이 천사인가 이분들이 천신가 아 누가 그러더래요. 어이 천시 그런데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아이 천사라고 얘기하면 저 그러니까 아이 천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이분들이 천신가 아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얼굴이 평안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15년 전에 부산에서 그냥 이 사모님은 우리 하는 말로 다 된 거 아닙니까. 항암 치료 30번이라 받고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영월 읍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에 농사진 걸로 다 대접하고 그 작은 예배당에 1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성도지만은 경건한 예배가 있고 진실한 교제가 있고 정말 이 따뜻한 사랑이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비탈진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를 15년이 되도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 네 분을 보면서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것이 실력이다. 이게 진짜 실력이다. 실력.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수도 없이 원망할 수 있고 포기를 해도 15년 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두 분은 거기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목회자의 가정의 길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빳빳한 그런 종이에다가 황금 글자를 새겨서 뭐뭐 무슨 장인에 이러고서 명함을 나눠주면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같은 감방에 있는 22살밖에 안 된 그 여자 사형수 중국 여자 그 사람 죽기 전에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매번 끼니마다 나누어줬던 그 안희숙 여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양복 한번 입으시고 그냥 남에게 다 어려운 사람 입혀주셨다고 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모함하면서 와서 그저 고래고래 소리 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저 매일 밤 예배당에 가서 자신을 향해 악담 퍼붓는 성도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의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기도 하는 그 목사님. 어느 날 밤에 예배당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그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했다고 하는 오늘 장로님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선교지에 가봤자 그냥 모질고 정말 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는데도 이건 뉴욕에 들려가지고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그들을 사랑해서 나누어줄 물건을 모아다가 수화물 요금을 내가면서 바리바리 싣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 선교지로 날아가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한마디로 실패해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어떤 집사님. 보기 좋게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어요. 낙방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 문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 더 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젊은 청년 희망 없는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면서도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가기를 그 소망하며 기도하는 많은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 성도들 이 모두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분들의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그 모습이 빛나는 명함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 실력인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는 그 실력. 여러분, 이런 실력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돼야 돼요. 금년 들어서 벌써 우리가 7월 되고 8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다고 우리를 애워싸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박해 같은 것들,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없어지겠어요? 여전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금년 말까지라도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걸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약하기 때문에 박사 깨지기에 그런 연약한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인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힘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니까 이제 내 명함 이런 것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폐기 처분하고 그저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 다 그저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담은 기도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랜시스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명함이 되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남은 생에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아는 인간적인 명함을 손에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젠 이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살아임을 드러낼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위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 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